어느 마을에 아주 우람한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이파리도 좋고 튼튼해 보이고 참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나무의 속이 다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겉모습만 봤지 정말 그 나무의 속이 썩어서 텅 비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도 결국은 그 나무가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나무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보기에 멀쩡한데 속이 다 썩어버린, 어쩌면 영적으로 심하게 상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 호세아서에서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첫째로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애가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애는 사랑을 말하죠. 사랑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돌아서니까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냄비 신앙이라는 말을 해요. 어떤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합니까? 이 냄비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켜면 금방 뚜껑이 들썩들썩 끓입니다. 난립니다. 펄펄 끓어요. 그런데 불을 끄면 어떻습니까? 금방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냄비 신앙이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을 하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면은 400년 동안 그런 모습이 계속 이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면 또 금방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나라가 편안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 400년 기간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 왕국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슬처럼 아침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꾸준한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은요,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제사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왜 제사를 안 받으실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실까? 그 제사는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에 물든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흙탕물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 옷이 더러워졌네. 그러면 옷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나와야죠. 나와서 옷을 빨든지 갈아입든지 해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죄악의 모습,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돌아올 때에 몸과 마음이 다 돌아와야지 이 술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14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꾸 돌아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4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여러 차례 호세아가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8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함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세상에 물든 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부패한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버린 죄. 여러분 죄 중에서 하나님 버린 죄가 아마 가장 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죄를 회개하라. 일곱 번째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그리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죠. 아마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일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강조하죠. 다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두 남매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하루는 대판 싸웠어요. 힘이 센 오빠가 또 여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한테 그래요. 오빠 예수 믿지?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오빠가 하는 이야기가 야 까불지 마.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셔. 내가 너 때리는 거 예수님께서 못 보시고 계셔. 그랬더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는데 살펴보시고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걸 수긍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은 그 자녀가 올바른 자녀겠느냐, 효도하는 자녀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죠.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그 제사장은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어느 사회든 종교 지도자는 그 사회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건 끝장난 거예요. 호세아 시대 보면은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을 보게 되는데 8절에 보면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발 자체가 편만하도다. 여기 길르앗은요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시대 도피성은요, 성령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길르앗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가서 거주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레위 지파인 것처럼 제사장의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어요. 행악자의 고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절에 보실까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 길르앗에 사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들과 함께 이렇게 사람을 도둑질하고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러다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건데요. 5장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배를 안 받겠다, 제사를 안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 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뭐 600만 명을 살해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히틀러는 참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좀 지난 통계이지만 1980년대 80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에 미국에서 낙태로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이냐? 1,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히틀러가 600만을 살해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두 배 반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어스 카운티도요, 2008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태어난 아기가 11,537명입니다. 그런데 낙태로 죽은 아이가 3,855명입니다. 거의 4,000명이 우리 피어스 카운티 안에서도 낙태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워싱턴 주 전체로 말하면 2008년도에 9,270명이 태어났는데 그중에 24,279명은 낙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만 명은 태어났지만 24,000명은 그냥 낙태로 죽은 거예요. 미국 전체로 말하면 그 한 해 동안에 47,694명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에서 낙태로 죽은 사람이 121만 2,350명. 그러니까 한 400만 명이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120만 정도는 낙태로 죽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도에 1억 2,890만 명 정도가 출생을 했는데 낙태로 죽은 아이들은 4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살해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4천만 명이 한 해에 낙태로 아이들이 죽어간다면은 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영적인 부흥이 다시 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 부흥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라고 한 단어가 한 600번 나와요. 많이 나오죠. 600번 나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진정코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 신앙 부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은 역대하 7장 14절이 정말 영적인 부흥이 뭐냐, 신앙 부흥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에게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부흥인데 입술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만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진정한 부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스스로 겸비하라. 이 겸비하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굽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의 종교라는 말을 해요. 역설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낮출 때에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면 높아진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참된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을 잡으라 하면은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그 요사밧의 기도가 나와요. 왕의 기도인데요. 이분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갑니다. 극복합니다. 이 요사밧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히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도시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부흥을 하는데 내가 그 부흥을 앞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시장이요 소포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에게. 그 소포가 뜯어봤더니 뭐냐면 그 도시의 전화번호부 책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시민이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구가 모든 교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트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 안 하죠. 하나님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죠. 언약을 무시할 수가 없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다. 힘써라는 말은 라다프라고 하는데요, 추적하다, 뒤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사는 길이 열리고 참된 신앙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음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3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에게로 와야죠. 아모스 5장 4절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특히 아모스는 그 5장이 아모스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것인가?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오게 됐는데 어떻게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5장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이 한 30번 정도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귀중한 말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말씀인데 30번이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로마의 신학자인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나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밤이 돼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나 자녀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초저녁부터 불을 다 꺼버리고 그냥 자버린다? 그러면 남편이나 그 자녀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부흥이 뭐냐? 역대하 7장 14절에 말한 대로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너희 죄를 사하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땅을 고쳐주신다,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부흥입니다.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입술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임을 믿으시고 이런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